자매님께서 말씀을 다 전해주셔가지고 저는 주의 만찬만 그냥 주관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다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살과 피, 그 살과 피 안에 살던 삶에서 이제 그것은 죽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몸 살과 피에 속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식을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 그죠? 침례는 인생을 걸고 일생을 걸고 한번 결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우리가 오뚜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자주 넘어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마다 아, 우리가 내가 이제까지 의지해서 살던 바로 그 살과 피, 그 몸, 그 생명은 죽었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거지. 그것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 의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아서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빵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빵을 함께 나누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강성훈 형제님 나오셔가지고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이 찢기시고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나 믿음의 양을 떠나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며 지켜 행하라는 명령에 따라 이 시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 빵에 참여하려 합니다. 이 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죄인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자로 오심을 알고 날로 사악한 현 시대에 분별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마지막 시대인 이때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참 되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변상국님 나오셔서 우리가 빵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찢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자기 몸을 찢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이렇게 참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많이 힘든 분도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것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당해야 할 것들을 그분의 몸을 찢고 피를 쏟으셔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빵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빵을 받으시고 이따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그 은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양식 아닌 것이 아니라 진짜 양식, 진짜 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빵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따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고 또 오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에 계신 분 중에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빵 안 받으신 분. 예, 다 받으셨으면 우리가 한 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아니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아까 우리가 24절까지 읽었죠. 25절부터 26절까지 두 절을 다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시작.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이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예, 다음 우리가 주님의 그 잔을,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기 위해서 변상국 신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또 부지중에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 말씀 안에서 준행하면서 또한 이 만찬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더 깊이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또한 특별히 이 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줬을 때 그것을 더 훌륭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의식을 두고 뭐가 덧입히고 또한 그 환경을 더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부립니다. 허나 저희들은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잔에 잔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몸에 담긴 이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을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마음을 크게 울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이것이 너무나 명쾌하고 또한 제 마음에 어떤 근심을 없앱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살면서 지혜가 없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님 안에서 지식을 쫓아가길 원하지만 정말로 단순하고 어린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렸던 그런 구절이 뭘 기억하면서 주님을 높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커튼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커튼을 통해서 온전히 계시를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다는 이는 너무나 간단 명료한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함께 잔을 다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고 있는데요. 이 피가 우리를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건져내신 바로 그 피입니다. 아까 우리 변형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 피가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지성소로 막혀있던 그 커튼을 걷어제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 바로 그 피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저 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얼마나 귀한지 잠시라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아까 제가 26절을 읽었었는데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기가 좋죠. 마태복음 26장 26절 이번에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집어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상속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이 피를 흘려주셔서 죄들의 사면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귀한 잔을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네, 우리가 다 함께 이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주의 만찬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좀 같이 전하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정말 어떤 그 말하자면 정말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좋은 팁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다가 오래전에 사실 저에게 제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좀 도움을 줬던 그런 말씀들을 좀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 제목을 두 개의 생각샘이라는 제목으로 붙이고 로마서 8장을 한번 함께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 하나는 성령.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육신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육신이 뭘까요, 육신? 우리가 육신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플래시, 뭐 바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간단하게 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몸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또 좀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뭔가 하고 물어보면 다들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그 문장으로 한번 풀어 설명해 봐라 그러면 좀 난색을 표하는 게 육신이라는 개념인데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몸의 요구, 몸의 요구, 몸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생각, 그 정도로 생각하면 이거 로마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쉽게 같은 공감을 좀 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으로부터 어떤 생각이 솟아오르는가? 그것으로 생각하면 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육신이 문제를 우리 좋게 표현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육신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장본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이 육신이 죽는다는데 그 절박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죽지 않을 때는 별로 절박함이 없었는데 예전에 에덴에 있을 때 아담은 한 몇 년 굶어도 죽지 않죠, 그죠? 죽는 이유는 오직 죄가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한 몇 달 물을 안 마셔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죽는 육체가 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음식의 의미가, 물의 의미가, 잠의 의미가,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 세 가지 정욕을 추구한 이것들이 절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해도 이 절박함 앞에서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다는 이 사실로부터 어떻게 좀 도피를 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매여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박에 매여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육신이 죽는다는 데서부터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죄가 이 죽을 몸이라는 약점 위에서 군림해가지고 사람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를 선택하고 죄에 굴복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2010년도 7월 23일 날 결혼 성막을 받으려고 갔다가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를 하는데 그냥 아 미안 안 해 좀 나는 이 결혼을 좀 어렵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예 떼놓기 위해 가지고 좀 모욕을 준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격분해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칼로 무참하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찔러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죠? 자기가 의도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불행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섬기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늘 이런 음성에 순종해왔던 거예요, 그동안. 그날은 찔러라고 말했던 거죠, 그 음성이. 그죠? 아, 기분 나쁘잖아. 찔러. 그 음성에 예스 한 겁니다, 예스 음성에.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음성들이 있었을까요? 짜증내, 화내, 이런 음성들이죠, 그죠? 그 음성들이 어디서 솟아오르는 거냐? 몸에서부터. 죽는 몸이 죽을까봐. 미리 예방하느라고, 방지하느라고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한계의 생각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상담을 해보면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대부분 다. 그런데 한바탕 광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그 신문 기사에서 본 그 문제의 그날에 이 청년도 단순히 근원 목소리에, 그죠? 근원 목소리에 기울였던 것 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따지고 보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수한 연습의 결과라는 겁니다. 무수한 연습의 결과. 여러분도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우스갯소리를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 마치 어떤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짜증낼 준비 끝 그렇게 보고를 하고 마귀에게 그죠? 그래서 쉬시 그러면 바로 그냥 화낼 준비 끝 게으를 준비 끝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근원 목소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에 단순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에 따랐을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삶, 몸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삶, 몸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이 생각샘을 마시고 사는 삶.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하고는 다르죠, 그죠? 몸에서 솟아오르는 생각샘에서 물을 마시고, 몸에서 솟아오르는 요구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육신대로 살 때, 우리 삶이 어떤가, 얘들아. 너희가 속고 있는 거야. 어떻게 속고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로마서 8장 이제 얘기를 풀어갑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오전 설교 때 하나님의 법이 가장 좋은 거라 그랬죠. 그죠?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복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육신은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어느 날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나와 비슷한 동료 한 명과 원수지간이 되어도 출근하기가 싫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자이시고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내면 속에서 원수지간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없는 분도 어릴 때부터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기고 위협하는 사람이 없어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아버지와 아들로서 대화를 나누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고 난 뒤에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야만 하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고 만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아담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아담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 쫓기는 마음,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면 이 이후에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짧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바꿔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바로 밑에 8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아까 7절에서 말했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은 그런 존재로 산다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그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 이미 자신이 무가치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끈질긴 목소리가 우리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 생각에서 오는 고독함, 소외감, 황폐함 이런 것들은 정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헤밍웨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죠?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서 그 소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있어야만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신을 외제해도 인생은 그냥 사는 것 그 자체 뭘 했든지 간에 그 자체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설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황폐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허무감을 이기지 못하고 총으로 입에 총을 물고 이렇게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론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그 니체 있죠. 그죠? 철학자 니체. 니체가 사람들에게 전파해가지고 오늘날도 많은 추종자들이 있죠. 하나님 없이도 현실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긍정할 수 있다. 꼭 신이 있어야만 현실을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위대한 철학자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무리 주장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법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사람은 그 황폐함과 그 허무감과 그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라고 계속 우리 속에서 졸라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고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좀 몇 줄 쭉 좀 내려가가지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는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육신을 딸면 죽는 육신을 따라서 살면 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혼이 몸만 죽는 게 아니고 몸은 이미 죽었는데 혼이 따라 죽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아,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성경은 사용합니다. 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혼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는 대부분이 극도의 공포로 그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에 패닉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목격합니다. 죽음이 내 앞에 왔다는 것을 인식하자마자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이성적으로만 조금만 이성을 차리면 살 수 있었는데,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형 집행 교도관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평소에 그 수감 생활을 할 때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막 도에 심취해가지고 아주 수양이 깊은 그런 사람도 막상 그날이 돼서 형장으로 딱 가면 그냥 막 그 소변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걸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10층 뭐 이렇게 15층 이런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땅에 닿기 바로 직전에 극도의 공포감을 맛본답니다. 그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이제 죽음 앞에서 우리 혼이 안다는 거죠. 아, 혼이 죽는다는 일이 있구나. 이 심판 앞에 지옥이라는 우리가 이런 그 둘째 사망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혼은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이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살펴봤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상태에서 원초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교제의 전제 조건은 늘 자유입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교제가 가능합니다. 창조 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늘 이 두 가지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유함과 교제. 자유의지와 교제. 우리가 이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고생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몸도 그분의 피도 참여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이 몸이 끊임없이 우리를 졸라대는 이 몸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영과 혼과 몸이 질서 있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영이라는 것이 지침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면 혼이라는 것이 선택을 해서 몸에게 그것을 말하면 몸은 그냥 혼이 선택해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질서가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망쳐놓은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질서입니다. 질서. 권위와 질서. 이 권위와 질서를 깨뜨려 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가 법을 세우는 존재, 서로가 옳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존재. 그래서 이게 다툼과 갈등과 다툼, 그죠? 끊임없는 거죠. 인간의 내면 속에서는 이것이 깨진 겁니다. 온 우주에서는 무질서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열역학 제2 법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측면만 제가 살펴봤는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질서가 깨진 겁니다. 질서가. 오늘 저는 우리 내면에서 깨진 이 질서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몸이 우리 혼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혼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내가 어제 잘 때는 내일 아침에 내가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20분 동안만 기도해야지. 그리고 잤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딱 돼서 자명령이 딱 울리면 몸이 졸릅니다. 아, 10분만 더 자자. 우리 혼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겁니다, 몸이. 몸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반란을 일으키듯이. 이런 일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술, 담배, 이 참, 끊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끊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럭 화내고, 아, 저녁이 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 조금 참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반복하면서 후회하고. 이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불평하는 거, 그 다음에 독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좀 포악함을 드러내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우리 나름대로는 다 잘 해보고 싶은데,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데,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몸이 죽기 때문입니다. 이 죽는 몸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졸라대기 때문입니다. 아, 제가 방금 참 슬픈 소식들을 쭉, 부정적인 얘기들을 쭉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슬픈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몸이, 이 육신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뭘 해도 이게 안 변한다는 겁니다. 아주 좀 절망스러운 일이죠. 이게 안 변하는 건데 성경은 안 변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안 변하느냐? 완전하게 부패됐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그 속에 한계도 없다는 것, 한계도. 우리가 의라고 말하는 것, 내가 의라고 지금 생각하고 행하는 그거, 바로 그게 누덕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그게 누덕이라는 겁니다, 누덕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은 모르지만 에티오피아 사람은 좀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요. 그죠? 검은 피부. 안 변한다는 거죠. 안 변한다는 거.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겁니다. 안 변한다는 겁니다. 고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는 거죠. 폐기해야. 창세기 2장 7절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이 죄를 범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죽는다는 건데 그날 안 죽은 이유는 대신 뭔가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안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혼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날은 안 죽이셨지만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다시 개선시켜가지고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우리가 이것을 폐기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은 살을 찢고 피를 있는 대로 다 쏟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는데 새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폐기 처분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아무런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로마서 6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 우리가 이 육신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죄의 몸을 멸해야 된다는 거죠. 폐기해야 하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를 섬기지 않으려면 죄를 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 것이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의 육신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따라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몸이 아담에게 속해 있었는데 아담의 몸에 속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라는 겁니다. 멜기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때 레위가 없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레위는 있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아담과 똑같은 죄를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율법을 받기 전 사람들이 전혀 지지 않는데 왜 그 사람들 죽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담의 몸 속에 이미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미술에 보면 데칼코마니 있죠. 그죠? 여기 뭐 뿌려가지고 딱 접었다 튀면 마비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아담의 몸 안에 속하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몸 안에 속하면 그분과 함께 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 안에서 이 몸에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살 것이냐 그것을 따라 살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까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치 이것이 변한 것처럼 뭐라고 할까 간증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간증이나 이런 걸 듣게 되면 그 듣는 순간에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 야, 그리스도 안에서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구나, 나도.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뭔가 해보면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난 안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은 된다는데 왜 난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죠? 원래부터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변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안 변한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위선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부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야한 옷을 보면 입은 사람을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성숙해지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해도 즉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이거 돌아가는 것을 안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여러분들 작정하시면 절망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유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슨 뭐 자기는 변화된 사람인 것처럼 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만 하면 저렇게만 노력하면 나도 저렇게 되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나도 살 수 있는 모양이다. 안 되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외신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안 된다고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육신은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Let it be. Let it be. 눈 돌아가는 거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라. 나는 원래 그런 육신을 갖고 이 몸을 우리 주님께서 휴거 때 오셔가지고 우리 이걸 바꿔주기 전에는 나는 눈 돌아가는 사람이다. 원래가. 나는 뭘 보면 욕심이 탐욕이 생겨나는 사람이다. 나는 조금 이기가 생기면 나는 원래 거짓말 하는 사람이다. 원래가.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것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명. 성경은 그 생명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우리 속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우리 속에서 옛 것들을 바꿔주신 게 아니고 그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새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 때 새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 삶을 살 때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으로 살아갈 때 새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대로 놔두고 다른 것을 따라 걷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어서도 혼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죽지만. 왜냐? 몸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오면 파워를 받는다고 합니다.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권능. 뭔가를 이길 수 있는,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데 그 뭔가가 뭡니까? 세상이고 육신이고 마귀고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권능. 그래서 그러면 이 권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그러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아하. 마음속에 뭘 주셨다는 겁니까? 새로운 생각샘을 주신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한 몇십 년 동안 따라서 살아왔던 그 생각샘은 그대로 놔두고 아직도 물이 칼칼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거하고는 다른 생각샘을 주신 겁니다. 다른 생각샘. 요거하고 싸울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됐습니까? 아, 싸울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싸울 동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싸울 수 있도록 뭔가 생각샘을 줬는데 이 생각샘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하려고만 하면. 하려고만 하면. 하려고 안 해서 그렇지. 이 생각심에 따라서 하려고만 하면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육신,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 그 끝부분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쭉 나열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힘든가. 내 속에서 두 개의 법이 있어가지고 싸워가지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를 죄의 법을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쭉 논한 후에 이 지긋지긋한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무엇이 건져낸다 말합니까? 우리 속에 시작하신 이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 이 성령이 파워가 권능이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기 때문에 몸을 이기고 그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승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육신이 바뀌지 않 그리스도인이 될 때도 육신은 역시 바뀌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양자 삼음,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동일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목소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생각샘 가운데 이 새로운 목소리를 따라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새로운 목소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들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줬을 때, 그죠? 보여줬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얘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 이 성령님은 회개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만 들어올 수 있구나. 회개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 생명, 그죠? 이 새로운 생각샘, 이 권능을 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아,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누구나 아무나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목소리에서 돌이켜서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침례를 받으셨죠, 그죠? 우리가 그 받은 침례의 의미는 우리 몸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부터는 죽은 몸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속에 새롭게 시작하신 그 생명, 그 새로운 목소리를 따라 살겠다고 인생을 걸고 결심한 것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이미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아, 내 몸은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새로운 몸에 참여했지. 아담으로 물려받았던 이 죽는 몸은 나하고는 이제 끝났지.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육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너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침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소급해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때 내 몸으로 원래는 내 몸이 찢어지고 내 몸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께서 대신 돌아가실 때 나에게 우리가 아담의 자손들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너는 죽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때 우리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간부후보생 때 1년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제 룸메이트 중에 이제 네 번을 돌아가면서 룸메이트를 하는데 두 번을 함께 같은 방을 썼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담배를 끊기 해가지고 작심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 이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담배를 피우면 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한 3일을 그냥 진짜 머마려운 강아지처럼 그냥 막 그러더니 한 사흘째 정도 됐을 겁니다. 만 원씩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못 참는 거예요. 왜 못 참느냐. 그 친구에게 아직 담배는 좋은 겁니다. 그 좋은 걸 어떻게 끊어요? 안 되는 거죠. 이 친구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말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아, 이거 담배는 좋은 거라고 말하면서 결과를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또 담배는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힘든 거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나 아니면 뭐 학문의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담배는 이거 아주 안 좋은 건데 이 사람 속에서 이 사람 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분은 좋은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야. 좋은 걸 어떻게 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몸을 육신의 목소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제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동기이면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3년 동안이나 담배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년간 참느라고. 술은 먹습니다. 술자리에 가면 유혹을 많이 오는데 그 유혹을 3년을 참은 겁니다. 그랬다가 여기 이제 본청에 들어와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다시 3년 만에 다시 핍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걸로 아직도 살고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골에 우리 아버지 지금 87세신데 40대 중반 후반까지 완전히 담배와 술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제 어릴 때 늘 해그름만 되면 주막에 가서 아버지 졸라서 아버지 모시고 오는 게 일이었어요. 담배와 술에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했던.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지금까지 허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가장 좋은 거구나. 나에게 우리 아버지가 9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진짜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던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것을 진짜로 믿게 된 겁니다. 머릿속으로, 입으로 그렇게 믿은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믿은 게 아니고, 진짜로 믿게 된, 진짜 믿어진 거예요, 그게. 진짜로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부터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49년간을, 49년간은 아니겠구나. 최소한 한 20몇 년간을 중독돼서 살던 술 담배를 그 다음날 끊었습니다. 바로 한 칼에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끊은 게 아닙니다. 안 좋아진 거예요, 그날부터 아버지에게. 왜냐? 예수님이 안 좋은 거라니까. 내 몸은 아직도 이게 좋은 거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좋은 거래, 그게.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날부터. 그냥 뭐, 끊고, 막 날짜를 세우고 내가 며칠, 지금 몇 달 끊었지, 이렇게.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육신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술이 좋은데, 아직도 담배가 좋은데, 아직도 내가 커피 제가 그렇게 끊었습니다. 몇 달, 한 달 됐나? 아직도 이게 좋은데, 그걸 끊으려고 하면 미치는 겁니다. 그 향수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 내 몸의 목소리, 그놈 목소리, 그놈 목소리가 아니고 예수, 사탄은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아요. 그 진짜 마귀 들린 아주 특별한 사람들 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뭐 야 이거 찔러 아니면 짜증내 이렇게 하는 거는 마귀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이고 육신의 목소리. 이 몸이 졸라대는 겁니다. 이 몸이 졸라대는 것이 돼서 노라고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몸의 목소리보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낫다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소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에 얼마나 다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 그것만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 이것이 없이 뭔가 뭐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야한 옷을 입고 여자가 지나가도 눈이 안 나는 건 눈이 안 들어가. 이거 전부 위선입니다. 거짓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그대로 두고 눈이 돌아가면 눈이 돌아가는 거야. 아, 맞아. 나는 이런 존재지, 원래가. 그러나 이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No! No.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손해라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술을 커피를 한번 끊어봤습니다.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커피를 주일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계속 졸린 거예요. 금요일까지 커피를 한 두 잔씩 막 그것도 진하게 마시다가 이제 토요일 끊고 주일날 끊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제 이거. 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커피는 안 좋은 거구나, 이게. 그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커피는. 그냥. 근데 막, 목요일쯤 되니까 막 이상한 게 몸이 막, 샌드백이 있으면 막 두들겨 해야 되니까. 그래, 가만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런 거지? 잊어버렸어요, 커피는. 커피를 끊어서 그런 거예요. 커피를 끊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지난주에도 한 두세 잔 마셨나? 그 손님들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커피 타주면 그냥 마십니다. 그래도 커피라는 것은 커피 끊었는데 아, 내가 마시면 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안 좋아서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안 좋아서. 우리 아버지 사위들 와가지고 술 한 잔 따라주면 막걸리 편안하게 말아 마십니다. 맥주 한 잔 편안하게 마시듯이. 그런데 이제는 술이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혼을 멱살을 탁 틀어지고 질질질 끌려다녔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누추합니다. 자녀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아내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아주 누추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딸 활동들이 많으니까. 늙어서는 활동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아버지가 술을, 제가 커피를, 맥살을 탁 틀어지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안 좋아서 안 먹는 겁니다. 피워도 그만 안 피워도 그만인데 안 좋으니까 안 피는 거예요. 좋아 죽겠는데 이걸 막 어떻게 참을까 이걸 어떻게 끊을까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못 끊는다. 그 사람은 반드시 스트레스 받으면 또 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몸이 어떻게 말하든 아무리 좋아 보이든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낫다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거라는 것, 그것을 믿으면 새로운 삶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이 소박한 이 일을 오늘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목소리 외에 다른 목소리가 함께 들리지 않으면 내가 정말 회개한 거 맞는가?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믿는 내 육신을 따라 살겠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이 되기로 침례받은 그 침례가 나에게 진짜 맞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두 개의 목소리가 있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속지 말고 과감하게 노하십시오. 목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 개의 생각샘에서 목소리를 분별하고 이것이 몸으로부터 죽는 몸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노! 그래야 됩니다. 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 생명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몸이 말하는 것과 우연히 일치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스. 예스. 우리 재한이와 지우가 제가 건전한 아버지로서 건전한 부모로서 말하는 것들에 좀 따라준다면 참 좋은 삶을 선물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지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선물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관적으로. 전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 내 속에서 하고 싶은 거 내 육신이 말하는 거죠. 내 육신이 말하는 그것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침례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으로 기억했는데 그죠? 또 한 번 우리가 어제 오뚜기처럼 넘어졌다면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몸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생각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샘에 따라 살기로 오늘도 또 한 번 주의 만찬을 하면서 다짐하고 또 안 되면 또 다짐하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다짐했으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한 번 강력하게 이 몸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싸워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예스 하고 한번 정말 모험을 해보고 따라보는 그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살을 찢고 참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시고 그 수치와 그 고난을 당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귀한데 우리가 아버지 속아가지고 이 육신의 음성들에 우리가 아직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저와 우리 지체들 모든 사람들이 돌아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